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로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리니 신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그로 가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의 말씀에 깊이와 넓이였담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알아 우리가 어떤 분에 의해서 주장되고 주관되고 우리가 어떤 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를 기억하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의 분명한 변화들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는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는 달리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40장의 내용은 매우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내러티브로 이야기체로 되어 있지만 40장부터는 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문체의 양식이 다르고 특별히 그 내용까지 매우 수려하고 은혜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먹이고 그 품에 안나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이런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라는 수사적인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에서 이처럼 밀도 있게 자세하게 설명한 곳이 성경 다른 곳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속성을 매우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다가 근데 왜 갑자기 우리가 볼 때는 좀 생뚱맞아 보이는 이 이야기가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때 일어난 사건들을 쭉 언급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서 도대체 앞에 말씀하고 이 40장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바대로 40장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전혀 연결되지 아니하는 말씀이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39장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포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누가 나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버리면 어떤 의심이 들지요? 아 까먹어버린 모양이다.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그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혹시 우리가 너무 완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이스라엘의 끈질긴 범죄에 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런 일에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망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을 갖도록 만듭니다.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계획을 1절부터 11절에서 밝히셨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완고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포기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또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하고 싶어하는 것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해도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면 하고 싶어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앗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에워쌌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앗수르 군대를 다 죽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어떻게 되었지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고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정황을 생각하면 39장 이후에 왜 갑자기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온 바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왜 이처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국가 간의 알력, 갈등, 전쟁과 같은 것들을 그들은 종교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또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과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자신들을 쳐서 승리한 이 바벨론의 마르독신은 높이 보이는 반면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약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27절의 질문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까?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은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내가 간구해도 그분은 듣지 않는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전제로 하면서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이 왜 제기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런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깊은 회의가 그 마음 가운데 은연 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련이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열심을 내고 모임도 잘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대개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열심을 더 내는 경우들이 좀 소수고요. 대개 보면 열심이 점점 약해집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처음 시작하면 많이 모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종과 그분의 간섭하심에 대한 회의가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그 사람은 아마도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필요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객관적 속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 시간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감과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는 메시아감과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죠. 우리에게서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분의 속성,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에 핀트가 맞지 않아서 괴리감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회의가 그 심령에 깊이 드리워져 있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침체되는 현상들을 보이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깊은 회의감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의도를 밝히신 다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그분은 그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과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대개 기도하면 들어오신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이런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공식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열이면 하나가 될동 말동합니다. 거의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가 하면 문제로부터 건지시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만을 바라죠. 좀 힘들면 편하게 해달라. 꼬여있으면 풀어주십시오.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이런 단순한 공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삶은 계속 꼬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영적인 회의감이 그 10년 가운데 깊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창조하긴 했지만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북 화해 무드가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열방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굴복시켜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뜻으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의 신비적 체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체험일 뿐이에요. 무슨 방언을 한다 하는데 방언이야 불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 호랑개교라는 그 종교에도 방언이 있죠. 입신도 합니다. 사람이 막 까무러치기도 하고요. 이상한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강조하고 있는 의도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자에 페크가 쓴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죠. 유명한 책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서문을 보면 제이 페커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쓰는 동기는 뭐라고 언급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가 약한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약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다는 겁니다.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열심 있는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외국에서 와보면 야 한국 교인들 정말 대단하다. 다 그냥 혀를 차고 가거든요. 그런데 과연 한국 교회가 건강하냐라고 말하면 다 고개를 흔들고 가고 한국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상당히 꺼려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지식을 갖는 일 이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샤머니즘적인 종교 생활에 오랫동안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던 이런 우리의 전통 때문에 그저 뭐 치성을 드리고 막 부르짖고 쭈야 하고 뭐 이러면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다른데 찾으시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부족해서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선자가 말한 바대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래야 용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선자가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자는 용맹을 발하리라. 강하여 용맹을 발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 정말 아는 사람,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마치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알 때 우리는 강하여 용맹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바닷물과 하늘과 땅과 산과 언덕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를 살고 있죠. 달나라 우주 여행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은 뭐 이 세계 몇몇 부자들의 이야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도 다 다녀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처럼 시간을 내셔서 뭐 국내든지 국외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바닷가를 한번 쭉 살펴보신 적이 있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정말 넓고 광활하구나. 근데 그 바닷물의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13억 7천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추정치지 뭐 정확한 양도 아니죠. 누가 바닷물을 다 재워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욕조에 물은 재워볼 수 있겠죠. 그리고 커피포트에 물은 재워볼 수 있겠죠. 그런데 커피포트 가지고 만약에 바닷물을 이렇게 떠서 재기 시작하면 몇 년쯤 걸릴까요? 여러분들 평생 다 하셔도 태평양도 다 못하고 아마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사적 의문문을 동원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느냐? 대답은 뭡니까? 아무도 없다. 다 부정적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신화들을 읽어보시면 신들이 하나가 아니고요. 여럿이죠.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보세요. 신이 여럿입니다. 우리처럼 신은 하나다. 이것은 유대 종교밖에는 없죠. 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신도 있고 심지어 책사나 모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술사가 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마르둑 신은 지혜의 신인 에아라고 하는 신의 조언을 받아서 창조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 세상 신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누구의 안내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한다는 말은 이미 그 존재가 온전치 못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 무슨 건설에서 삼성이든지 하여튼 대우 건설이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가서 뭐 백 몇십 층짜리 건물을 짓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됩니까? 머리 좋다는 사람이 동원이 되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심에 다 있게 되는. 그러니 하나님을 도대체 무엇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명철로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조언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흔히 하나님의 비의존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 인자 자체가 의존되어 있다는 표시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는 어디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피조물의 특징이 바로 이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하는 일과 존속하는 일에도 항상 의존적이죠. 존재할 때만 의존적이지도 않고 존재하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을 존속시켜가는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늘 의존적입니다. 외부에 음식이 들어와야 돼요. 산소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존재와 속성과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은 비의존적이어서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는 어떤 원인도 없어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항상 그냥 계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것에 도움 없이 처음부터 아니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계십니다. 계속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존하는 거예요. 유한한 것은 계속 의존할 대상이 안 됩니다. 사람, 물질, 권세, 건강 이것들이 우리가 영원토록 의존할 대상이 됩니까?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의존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배운 바대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분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편재할 수는 없겠고 우리가 전지전능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많은 속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의존하신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한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도록 할 의지가 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늘 존재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활동과 속성에는 어떤 원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런 하나님으로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지식에 관해서도 의존적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나 대통령도 곁에 참모들을 두지요.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각 분야에 참모들을 둬서 그들로부터 조언을 얻어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사도 책사도 어떤 존재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으로부터 유일하게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다시 질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시를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은 모든 일을 도모하셨고 누구에게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신적 본질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신적 본질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연장이 없으면 연장을 사오거나 빌려오지요. 재료가 떨어지면 재료를 사오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거나 공급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면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정하시지 누구와 회의를 하시거나 누구의 조언을 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의존성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관련해서도 비의존적이에요. 말하자면 피조물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외부적 조건에 의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불쌍히 보여가지고 도와주면 안 되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지세요? 아, 좀 냉정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지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강도가 어떤 정도로 강도로 사랑이 되겠다. 외부의 자극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이 웬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극할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불쌍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용맹을 바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내적 사역,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외부적 사역, 창조와 섭리와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스스로 파악하거나 꿰뚫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성분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역사, 창조사역과 섭리사역과 구원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2절 하반절에 하늘을 어떻게 펴신다 그래요? 차일같이 펴시고, 차일같이 펴신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커튼을 촥 치는 것처럼. 정말 멋있죠? 하늘을 그냥 커튼 치듯이 촥 한 번에 그냥 펴버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하나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손쉽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세상 열방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요. 물통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통 있죠? 그 들통에 한 방울 물을 탁 떨어뜨리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도 물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세상 열방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저 들통에 물 한 방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지요? 얼마나 열방이 미미한지 저울에 티끌 하나와 같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못 봤죠? 저희가 어릴 때는 접시저울이 있었습니다. 접시저울 아시죠? 접시를 한쪽 이렇게 딱 놓고 그 다음에 한 1kg 정도 되는 쇠덩이를 딱 두고 그죠? 여기에 이렇게 접시가 균형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가지고 접시 저울을 통해서 물량을 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티끌이 하나 딱 앉으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0.0000 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움직임이 없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때 바벨론, 아수르, 미국 여러 큰 강대국들 커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가 또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그죠? 세상 열방을 바라보고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탁월한 존재입니까? 세상 열방은 그저 잠시 잠깐 겨우 심겨놓은 뿌리와 같고 한번 훅 불어버리면 그냥 불려가버리는 초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이 붉게 세계를 물들고 있을 때 이 소비에트 공화국이 해체될 것이라고 누가 기대했습니까? 누가 공산주의가 저렇게 붕괴돼가지고 위성 국가들로 싹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했습니까? 어떻게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오늘 갑자기 그런 일이 났죠. 남북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추이를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2월달 이때만 해도 이런 생각은 트럼프도 못했고 시진핑도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누가 이루시는 일인가?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죠.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23절에 귀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사사들,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하는 자,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 그분께 레바논의 모든 삼림을 다 베어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려면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번제물이 필요해서 레바논의 짐승들을 다 잡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임을 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자기 문제에 늘 빠져 있어서 하나님 그분의 객관성, 그분의 속성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인생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는 하나님을 피조물의 순으로 끌어내려서 형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신학학 교수인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인가 예배자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분을 반영하는 대신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반영하게 된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마음에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과 그분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대요리 문답을 썼는데 대요리 문답 제1문답, 1계명, 첫 번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우상도 만들어낸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우상을 다 만들어내는 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식 문제든지 무슨 건강 문제든지 아니면 노후 문제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혀 객관적이지 아니한 주관적인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았던 계획파 정통주의 신학자였던 무스쿨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물질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창조되었던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아는 쉬운 길이다. 외부에 드러나 있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첫째,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패할 수 있는 것이든지 부패할 수 없는 것이든지 간에 어떤 피조물의 범위 안에도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서 경건한 상상력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창조된 것들을 지나쳐서 하나님을 숙고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세계, 이 세상의 의존도에 있는 한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들은 어리석게도 우상을 만들지요. 부자들은 장인을 시켜서 금속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고 궁핍한 사람들은 나무를 가지고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습니까?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약간 반촌 같은 데 살았어요. 아버님이 집을 하나 이렇게 좀 지어가지고. 근데 그 집 부엌이 불로 떼어야 밥을 할 수 있는 그 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한 줄 아십니까? 나무 했겠죠, 그죠? 가지 꺾고 오고, 그 다음에 솔가지 이렇게 긁어와서 그걸 이렇게 피웠거든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한 나무, 땔감으로 사용하는 그 나무를 가지고 똑같은 재료인데 그 다음에 그 나무를 가지고 멋지게 어떤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네가 신이다 이제 그래 놓고 인간이 그 앞에 절하면서 복을 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짓을 인생이 한다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 존재입니까? 칼빈은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은 초목을 내려다보도록 만드셨지만 사람만 일어서게 만드시고 자신의 구조로 간주될 수 있는 그것을, 즉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셨다. 유일하게 인간만 딱 직립보행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일하게 이렇게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원숭이도 두 발로 서기도 하지만 바쁠 때 원숭이가 두 발로 뛰어가는 거 보셨어요? 네 발로 도망가지 두 발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죽어도 기지 않습니다. 걷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넘어지지 못하도록 받침대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고대 사회를 보면 우상이 넘어지는 것은 나쁜 흉한 징조죠.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곤 신상에 딱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앞에 딱 엎드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워놨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이제는 목 날아가고 팔 다 부러지고 되어버렸죠. 우상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가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비교해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존재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런 말씀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이런 것으로 위로받으시면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의 객관적 속성에 대한 풍부한 이해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건지시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이기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요. 또 그분이 얼마나 또 세밀하신 분이신지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낸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분이 개별적 존재를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본질을 안다는 말이죠. 개개인의 특성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7편에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인생들은 얼마나 유약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지 마치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땅위 궁창에 앉으신다라고 표현했죠. 은유적 표현으로서 이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섭리적으로 지지하고 유지하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통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많이 읽으셨죠? 그런데 이런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 비의존성 등등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탁월한 분이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이 2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죠. 이 거룩하신 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말,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윤리, 도덕적 의미로서의 거룩의 개념으로 먼저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존재,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 지어주는 하나님은 절대 타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타자성이 뭔지 우리 교회 학생들 아세요? 인간과 세상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되어져 있는 어떤 존재를 가리켜 흔히 절대 타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 타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와 뭐 한 1% 정도 닮은 피조 세계와 어느 정도 닮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으로 초월해 있는 타자성을 갖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상황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재성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자는 절대 타자성과 내재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범신론적인 신관에서 범신론적인 신은 내재성을 갖고 있지만 초월성 타자성을 갖고 있지 않죠. 이신론적인 신관에서는 절대 타자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타자로 존재하면서도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내재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이 어느 한편도 감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상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초월자로 계시기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다면 또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타자성과 내재성을 함께 갖고 있는 존재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자성과 내재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그 초월성과 내재성이 절정에 달한 그 존재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00%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면서 100%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거기에 다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메시아적 증거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운 자들과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이해와 지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귀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의 전지성과 전능성과 그분의 비의존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로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신비적인 이 귀한 성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해서 하늘의 신뢰한 복을 함께 받아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